고린도후서 8번 메시지 새 언약의 사역자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먼저 사역에 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사역자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2장 14절에서 그는 사역을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진에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그 사역의 기능과 자격에 대해서 또한 그 영광과 뛰어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3장 12절부터 17장 16절까지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 이릅니다.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 따르면 이러한 사역자들은 생명 주는 변화시키는 영이신 주님에 의해 주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 영의 이러한 두 면이 이 구절들에 다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의 이러한 면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약의 사역자들의 조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은 단지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생명주는 변화시키는 영이신 주님에 의해 주님으로 조성됨. 그들의 소망과 담대함. 매우 담대함으로. 12절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매우 담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을 때 그러했던 것과는 달리 어떤 것을 감추지 않고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말하는 데 있어서의 담대함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의 지속적인 영광은 사도의 소망이 기초입니다. 그들의 사역에서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모세의 사역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빛나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그의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 적극적인 인상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수건을 적극적인 것이 아닌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볼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끝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해에 따르면 모세는 자기의 얼굴에 빛나는 것이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매우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새 언약의 사역에 빛나는 영광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들은 매우 담대했습니다. 당신이 출애굽기를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모세는 율법을 줄 때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사역할 때 했던 것만큼은 담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들이 더 사역할수록 그들은 더 담대했습니다. 더 오래 사역할수록 그들은 더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에 대한 확신에서 온 것입니다.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더 사역할수록 내가 더 담대하게 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사역에 대한 반대가 있지만 나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반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광을 가져다 주는 진리를 사역하고 있으며 이 진리 안에 있는 영광은 남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믿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나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모세와 같지 않음. 13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동안에 그는 그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말을 마친 후 그는 그들이 사라져가는 그의 사역의 결국을 보지 못하도록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의 율법의 사역의 영광이 사라지는 종국을 주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사라짐. 14절은 그러나 저희 사상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는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계시되지 않았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상이라는 단어는 생각에서 나온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생적으로 생각들 그 자체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는 은,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이 완고해졌고 그들의 생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수건은 새 언약의 경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구약을 읽을 때에 여전히 그들의 생각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15절은 오늘날까지 모세를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모세의 글, 즉 모세오경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조성되는 과정,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수건이 벗어짐. 16절은 그러나 그것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따르면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을 때 그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갈 때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사실상 그들의 멀어진 마음이 곧 그 수건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그 수건을 벗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빛이 없고 계시가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두껍고 무거운 수건에 의해 덮여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을 주께로 돌이킨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분께로 돌아갈 때 수건이 벗겨지고 그들이 빛을 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두꺼운 수건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빛이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우리가 주께로 돌이켰을 때 빛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태에 관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주께로 돌이켜 교회에 옴으로써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로 조성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킨 믿는 이들입니다. 다소의 사울은 이러한 믿는 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 있었을 때 주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즉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울의 마음은 주께로 돌이켜졌고 그는 주여 니시오니이까 라고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여전히 그분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바보스럽고 심지어 맹목적으로 그분을 불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았고 우리의 영적인 하늘이 매우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신 후에 사울은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른 후 그는 그를 인도할 누군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그 도시로 들어가야 하며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나니아가 그에게 왔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것은 그 수건이 벗겨졌고 그가 빛을 받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소의 사울의 마음이 주께로 돌이켜졌기 때문에 그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빛을 받았습니까? 그의 서신들은 모두 이러한 빛비춤 아래서 쓰여졌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많은 빛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 요소, 즉 그 마음이 주께로 돌이켜지고 그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그 영이신 주님을 누림. 17절은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주께로 돌이켜질 때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영이십니다. 주는 그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주께로 돌아갈 때 수건이 벗겨지고 마음이 율법의 문자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2장 12절에서 시작되는 이 단락의 본문에 따르면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 주를 언급함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그 영이심을 강조하여 말하는 성경에 있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16절에 주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널리 퍼지게 하시고 활력 있게 하시는 그 영이시다.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고 새 언약의 사역에는 영광이 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와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을 비교하라. 16절에 주는 생명을 주는 영이고 여기에 언급된 대로 주 그리스도는 그 영이며 성령과 동일시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변화시키고 내주하는 영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주는 그 영이다. 어떤 이들은 17절에 있는 주가 그리스도를 주를 언급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사용하여 17절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 영임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따라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17절에 있는 주가 그리스도를 언급함에 틀림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가 그 영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해줍니다. 더욱이 주의 영이라는 구절은 주와 그 영이 하나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의 영은 실제로 주와 하나입니다. 주의 영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그 영, 주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많은 교사들이 17절에 따라 그리스도, 주가 그 영이라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신조들, 특히 니케아 신조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니케아 회의 당시의 계시록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니케아 신조의 일곱 영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삼일성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더욱이 계시록 5장 6절에 따르면 이 일곱 영은 어린 양의 일곱 눈입니다. 그 영이 아들과 분리된 인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세 번째 인격, 즉 그 영이 어떻게 두 번째 인격의 눈이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이 일곱 영에 관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과 삼일성의 세 번째가 두 번째 눈들이라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영이 두 개의 별개의 인격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현인 17절에 있는 그 영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아직 없었는데 이는 그 당시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그분이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을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부활 후 즉 삼일 하나님이 그분의 구속의 경륜을 위해 사람 안에서 통과해야만 했던 성육신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같은 모든 과정을 거치신 후에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주는 영은 신약에서 그 영이라 불리며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고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영입니다. 주의 영은 자유를 가진 주님 자신입니다. 여기서 자유는 그 수건 아래 있는 율법의 의문에서의 자유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 18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 그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고는 부연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첫째로는 수건이 벗겨지도록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영이신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이요 대표자들인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인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들이 사도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구절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은 믿는 이들의 본이요 대표자들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어떠함이 우리의 어떠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또한 우리에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은 수건이 덮여진 생각과 수건이 덮여진 마음에 대조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감으로써 그 수건이 벗어지고 그 영이신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속박, 즉 덮여짐에서 자유케 했으며 더 이상 우리와 주님 사이에 격리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에 따르면 우리는 거울같이 주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합니다. 바라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주님을 보는 것이고 반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하는 그러한 거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정확하게 반사하도록 수건이 완전히 벗겨져야 합니다. 18절에 있는 영광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시며 성육신과 땅에서의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거쳐 부활 안으로 들어가 온전한 구속을 성취하고 생명주는 영이 되신 부활하고 승천한 분이십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분과 그분이 성취하고 얻고 달성한 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우리로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합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됨.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할 때 그분은 그분의 어떠함과 그분이 이루신 것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주입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진대사의 변화를 받아 그분의 생명 본질이 있는 생명 능력에 의해 그분의 생명 형태를 가지며 주로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형됩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구성 요소는 생명의 본성과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형태를 포함합니다. 각종 생명은 이러한 세 가지 것들, 본성, 능력,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네이션 꽃은 어떤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생명 능력에 의해 자라가면서 독특한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생명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이 생명은 그것의 본성과 능력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모양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18절에서 우리는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사상을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양 지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바울이 변화되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기초하여 우리는 신진대사로 조성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 용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는 변화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따르면 우리는 그릇들입니다. 그릇들인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즉, 그 능력과 본성과 모양이 있는 거룩한 생명에 대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열어드릴 때 생명주는 영이신 그분이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와 그분의 생명 본질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고 그분의 생명 능력에 의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모양 지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는 생명의 조성입니다. 18절에 있는 형상은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형상은 우리가 부활하고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것은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활 안에서 생명 안에 있는 계속적인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 그 영으로부터입니다. 으로부터는 변화가 그 영에 의해서라기보다 그 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 영은 아버지 하나님 또는 주 그리스도와 같은 복합적인 칭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주 그리스도가 그 영이고 그 영이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하게 입증하고 확인해 줍니다. 이 장에서 이 영은 새기는 영과 생명주는 영과 사역하는 영과 자유케 하는 영과 변화시키는 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만유를 포함한 영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경륜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에 중요합니다.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 말한 후에 사도는 계속해서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부터 18절에 걸쳐 그는 첫째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을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고 그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벗어지고 율법의 속박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 영이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주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역사의 요소를 가진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조성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인격은 그리스도에 속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조성체이며 그들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내주하는 생명주는 영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그들을 닮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같은 사역을 성취해야 합니다.